여러분, 역전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이 역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은 일이죠. 늘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승리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 반대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잘 싸우다가도 마지막에 우리가 경기를 지게 되는 역전패를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늘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잘하여 역전승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역전의 순간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게 되거나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잘 이루고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이루었고 잘 쌓아오셨다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역전패 당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욥의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9장의 상황은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참 좋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존경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유하게 자랐으며 건강하게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덕을 받았으며, 그리고 의와 공평의 길로 자신이 행했던 모습을 29장에 잘 적고 있습니다. 근데 3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나 이제는 나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하지 못한 자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8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도둑과 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명예롭고 덕을 쌓았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도둑과 같은 사람들로 방랑자의 삶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바위구에 살고 흙구덩이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말 밑바닥의 인생을 적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욥을 보고 조롱하고 욥을 정말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림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의 삶이 어느 정도로 역전패를 당했냐면, 자신의 가장 부유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형편에서 자신의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29장을 보면 욥은 그들을 잘 대우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욥은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덕을 베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인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신이 도와주고 자신이 돌아봤던 많은 주변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린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저주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놀림거리로 삼고 저주하고 외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쩌면 욥이 한순간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그들은 어느 정도로 욥을 멸시했냐면,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이 땅에서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바로 이런 거겠죠. 그냥 가난한 것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러한 억울함이라면 정말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실 수 있겠죠.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의인이 오셨는데 오히려 죄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천대를 당하셨던 예수님. 우리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뿐만이 아니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을 염두해서 적었는 본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모습의 욥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욥의 반응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러한 삶들을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나를 활시위를 늘어나게 하시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욥의 모든 생각과 욥의 모든 신앙이 다 함축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생각과 자세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욥은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면요, 자신이 이미 누렸던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도 이유 없는 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갑자기 당한 이 고난도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욥기 2장 10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욥이었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이 욥의 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앞에서 욥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욥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욥의 삶을 보면요. 지금 욥의 고난을 직면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는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욥의 고난을 직면했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앞에 머물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있는 그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뭄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머물 때에 내가 고난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우리 어떤 순간에서라도 내가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머물물을 통하여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다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죠.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때로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됐냐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조차도 저주합니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끝까지 주장해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고백이 선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떠났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마음속은 다 잘 느껴졌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주권자 하나님만큼은 놓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내가 시편 기자들의 수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절규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접고 뒤돌아서고 싶지만 그러나 욥은 끝까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42절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하고 내 안에 절망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23절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거기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쉽지 않는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의 여정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나 도우시는 그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의 전환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고난을 이기게 해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임을 고백해요. 당시에는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느냐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고백의 욥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은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시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둔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갔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는 것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내 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빼앗았고 내 건강을 빼앗았고 내 가족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이것이 고난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나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고 은혜였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인들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할 뿐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 것이 왜 그렇게 속상한지 아세요? 내 거라서 그래요. 내 거. 내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도로 돌아갔을 때는 그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의 고백에 하나님 것이라는 그 생각의 전환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명예보다는 수치와 어둠에서 방랑했던 그 방랑자와 같은 삶, 오늘 우리가 적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명예를 가진 자처럼 우리는 의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고난 자체가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수치와 어둠과 방랑자와 같은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것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이지 우리는 주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저희들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자차 나타날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 우리는 그곳으로 나갈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대할 때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난에 함께하는 자들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이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의 고난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비상기도회 때 잠시 나눴던 말씀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혔을 때의 내용이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들은 감옥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 중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린 고난을 넘어 우린 고난을 이겨내는 참여자들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해가 아닌 우리의 도울자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왜 왔는지 이해를 구하고 자신의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주셨음을 믿고 있어요.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원망으로 두기보다는 1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에게 도울 자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는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줄 도울 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그 같은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도울 자를 항상 구하며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사경을 헤맬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감사하고 자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리고 말마다 도울 자를 향하여 나아갔던 그의 삶과 신앙의 영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난은 내가 가진 힘으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왔던 그 고난은 늘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변에 주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항상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울 자를 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노래해요. 그런데 같은 장 15장에 사흘길만 걸었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원망해요. 사흘길 이후에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도 우리의 본성 자체는 사흘만 지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사흘만 지나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단 한순간도 도울 자가 없이는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린 이 고난과 오늘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원망은 단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적처럼 만났어요. 사흘만 내가 혼자서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가다가 바로 원망이 터져나온 게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도움 주시는 도울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욕과 같은 고난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지금도 이겨낼 방법을 몸부림치면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겨낼 방법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여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도울 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우리 고난 가운데 이겨낼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 중에 이겨내는 여러분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